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시리아 휴전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 발효된 휴전으로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알레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난주에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존 케리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양측에 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스트라 특사와 만난 뒤 미국과 우방국들이 폭력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시리아에 민간인과 온건파 반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최근 6개월 새 적잖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레반타이 그룹이 이란 언론에 보도된 이란 혁명수비군의 사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이후 시리아에서 280여 명의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많은 병력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에 대한 이란 정부의 확고한 지지 입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군이 알레포 전투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문관 역할이라기보다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란군이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란군은 최근 정예 부대를 철수하고 소화기 부대로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영국 국방부 자료를 해킹했다며 군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3월에도 공격 대상자들이라며 미군 70여 명의 명단을 온라인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ISIL은 다음 폭로 대상은 영국 군인사들이 될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입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가 해킹을 당했다는 ISIL의 주장은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서 공개된 미군 인사들의 명단은 뉴스 기사나 군 소식지와 같은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선박들의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나라가 발틱해에서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틱해에서 양국군이 근접 조우한 것은 전술적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은 러시아가 사건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미군의 발틱해 활동을 자신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몇 주 전 칼리닌그라드 해상 인근에 있던 미 구축함 도널드 쿠코에 위험한 근접 비행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발틱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전투기 위로 선회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북부의 시아파 이슬람 사원에 오늘 8세기 성직자 이만 무사 알 카드힘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들이 강화됐으며 모든 주요 도로는 봉쇄됐습니다. 이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시아파 교도들을 대상으로 계속 공격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바그다드에서는 차량 폭탄 테러로 18명의 순례자가 숨졌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또 지난 주말 바그다드 국제지역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형 무역 협상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티아스 페클 프랑스 통상장관이 말했습니다. 페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양보할 의사가 없어 양국 간 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어제 이번 협상 비밀 문건을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환경과 소비자들의 안전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3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조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연회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언론 성명에 한반도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는 3 내지 5미터까지, 그 밖의 해상은 2 내지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의 인권 책임자들이 일제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일본의 가토 가츠노부 납치 문제 담당상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변함이 없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individuals in ways that meet our legislative requirements.
미국은 입법상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개개인들을 식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이날 제기된 일본인 납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 유린에 가담한 개인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대상은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새 행정명령을 통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책임자 추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논쟁하는 건 끝났다며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bate over how terrible things are in North Korea is over. It's now time for enforcement.
이정훈 대사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에게 책임 추궁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아니까 이제 뭘 할 거냐 국제사회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2년 전에 COI 보고서가 COI 보고서라는 게 UN의 보고서지 않습니까?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반인도 범죄는 국제법상 4대 최악의 법 중 하나잖아요. 제노사이드, 뭐 만인도 전쟁 범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직 2년 동안 특별한 그런 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책임 추궁을
이 대사는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힘든 만큼 국제 형사재판소 가입국 정부가 북한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가운데 폴란드처럼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송출한 나라들이 있는 만큼 이 나라들이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의 책임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와 킹 특사는 또 중국에 대한 압박 가운데 하나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얀일 세 나라가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책임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카츠노보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핵미사일 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bduction issue as a serious issue of concer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s as important as nuclear and missile issues.
가토 담당상은 납치 문제 등 여러 핵심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를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탈북 난민 대학생 그레이스 조 씨와 일본인 납북자 가족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현실과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국제 종교 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 자유와 관련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6년 연속 특별 우려국 지정을 건의한 것입니다. 정권의 탄압으로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에 발표한 2016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조직적, 지속적으로 탄압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비록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북한에는 종교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종교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로버트 조지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we're deeply, gravely concerned about the victims, the persecuted victims, and there are many, many, many of them.
조지 위원장은 북한 당국에 의해 종교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북한인들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우려한다며 북한의 종교 박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 위원장은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기독교인 박해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reserves its most severe persecution for Christians, although the regime is hostile really to all organized religion. Christians believe.
조지 위원장은 북한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고 있다며 전도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류한 북한 기독교인들은 구금돼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처형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도 2015년 2월에서 2016년 2월 기간 중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과 관련해 특히 북한 정부에 의한 기독교 박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수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들을 수감해서 강제 노동과 처형을 하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 국적의 성직자들을 구금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2015년 초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 2015년 3월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들의 억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우려하며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선교사들과 접촉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가할 경우 본국 송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6월 중국 옌벤에서 중국 군인이 국경을 넘는 탈북자를 사살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개인과 단체를 겨냥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So we call for a follow-up UN inquiry within 5 years to track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s 2014 report.
조지 위원장은 이밖에 제안 사항으로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며 한국, 일본과 협력해 북한에서 종교 자유를 개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촉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 우려국은 모두 17개 국가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올해 건의 내용에 따라 미 국무부는 4월 15일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개 국가를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하고 처음으로 타지키스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을 2001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중 국경 도시인 창바이현에서 피살된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에 대해 교계 관계자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20년 가까이 북한 주민들을 도우며 지하교회 지원 활동까지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한충렬 목사는 오랫동안 대북 지원과 북한 선교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는 2일 VOA에 10여 년째 한 목사를 알고 지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강백교회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서 이후에 어찌됐든 그 장백교회는 탈북자가 꽃제비든 뭐 탈북자든 누구든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안 올 수 없잖아요. 싫든 좋든 그 교회를 왔고 또 목회자가 아무리 좀 불편해도 그래도 탈북자인데 민족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던 것이 장백교회였고 한 목사와 신도들도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한 목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김대준 목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한 목사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북한 선교에 깊은 헌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 등 장백을 통한 대북 선교는 많은 비화들이 있으며 책을 써도 몇 권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목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일 VOA에 장백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신도가 3,400명에 달하며 적지 않은 신도가 북중 밀무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목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중 밀무역을 하는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쳐 북한 내부에 파송하는 역할을 조용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밀무역을 하는 장백교회 신도들이 국경 지역 청년들을 전도해 자신의 집에 데려오면 한 목사가 신도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이런 한 목사의 선교 활동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북한 당국에 발각돼 장백교회의 한 신도가 지난해 북한에 납치돼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들도 체포돼 그중 3명이 올해 1월 처형됐다는 얘기도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문제 때문에 한 목사가 위협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한 목사를 납치하려고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 국경 쪽으로는 항상 안 나갔어요.
중국 당국은 아직 한 목사의 피살 여부와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장백교회 관계자들은 한 목사가 30일 오후 칼에 목이 베인 채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살해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요원들이 한 목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정모임 대표는 2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중국에 넘어온 북한 공작 요원 3명이 한 목사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지린성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당국도 이를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납치를 지시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한편 VOA와 통화한 기독교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한충렬 목사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지하교인들을 이미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들에 대한 수사를 포괄적으로 실시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오늘 북한 억류 비망록 Not Forgotten, 잊혀지지 않은 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달 29일 비망록 출간을 앞두고 가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수감 시절에 대해 밝혔습니다. VOA는 한국어 매체로는 처음 이루어진 배 씨의 인터뷰를 오늘부터 세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억류 경위에서부터 다섯 달 가까이 진행된 신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북한 억류 2년을 회고하는 비망록을 내셨습니다. 저도 뭐 인터뷰 전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죠?
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정말 그 지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2012년 11월 억류 당시로 시간을 좀 되돌려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시 그 이게 소지하셨던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습니까?
제가 소지했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는 제가 한 6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 정보들과 뭐 사진들, 그 다음에 선교 편지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로 뭐 문제가 됐던 이유는 서방 언론에서 제작을 한 북한에 대한 동영상들, 다큐멘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억류되는 사태가 된 것이죠.
예. 근데 그 하드 드라이브를 뭐 책에서도 묘사를 하셨듯이 고의로 북한에 반입한 게 아니고 사실 실수로 갖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류되기 전까지 북한은 몇 번이나 방문하셨죠?
제가 총 18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7번 방문했죠.
네, 17번, 18번씩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북한에 대한 이제 마음을 품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처를 돌아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목적으로 제가 여행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억류 경험을 담은 책에는 이제 물론 가명이겠지만 송이라는 이름의 북한 주민도 등장을 하던데 이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한 주민들을 자주 접촉하거나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한테 오게 된 북한 분들 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이라는 이름으로 쓴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선시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신 거죠. 북한 당국이 뭘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건가요?
첫째는 제가 억류된 이유는 단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동영상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다큐멘터리 동영상들을 외장하드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제가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억류하면서 하나씩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조사 중에 혹시 가혹행위는 없었고요?
구타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세워놓는다든지 잠을 조금 재우지 않는다든지 식사를 조금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나 폭행이나 구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네. 당시에 사형 위협도 그래도 계속 받으신 거죠?
나중에 이제 위협하는 목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위협을 받은 적은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제가 예심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죄 안이 그러한 뭐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일들은 있죠.
네. 김일성 주석이라는 그야말로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은 필요가 없다. 북한 관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제가 이번에 쓰신 책에서 봤거든요. 정말 김일성을 네. 신으로 간주하는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유월영도 체제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신격화를 해온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영도자고 그 영도자는 다름이 아니라 김일성인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네, 이 조사 과정을 묘사하신 글을 제가 쭉 보니까요. 그 케네스 베시의 단둥하고 또 북한에서의 활동을 북한 측은 자꾸 미국 오바마 행정부 또 정보기관의 사주로 몰아가려고 했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모든 자기들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가 결국은 뒤에는 사주하는 배우가 꼭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목하는 배우를 항상 오바마 행정부나 CIA 같은 정보기관으로 그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아, 그렇다면 뭐 결국 진술서 역시 북한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군요.
네, 제가 한 달 동안 여러 번 제가 선교사이고 정치나
네.
이러한 정보기관은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밝혔고요. 하지만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제가 미국과 남조선에 있는 반공화국 적대 정책에 편승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결국은 마지막 자백서를 작성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나선에서 조사를 받고 평양으로 호송이 됐는데요. 평양에서는 어디 수감돼 계셨죠?
네, 평양에서는 이제 아마 보위부 우리로 따지면 보위부 안가 정도 되는 한
네.
알 수 없는 건물에 제가 갇혀 있었고요.
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건물에 다른 외국 사람들도 그 건물에서 주로 머물렀던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는 뭐 2층 건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벽에 써진 영어 낙서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유추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시기가 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와 이제 겹치거든요. 직후에 북한 측이 물론 당시 광명성 3호다라고 해서 뭐 위성으로 불렀습니다만 당시 북한 현지 분위기 기억이 나시죠?
저는 처음에 평양으로 갔을 때 그들이 곧 집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제 문제가 잘 풀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초순에 그들이 광명성 3호라는 그 로켓을 발사하고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 형성이 됐는데 저에게는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주 높아져서 그들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을 타도하고 전쟁을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당시에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 제가 책에서 겹쳐서 떠오르는 게요. 그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당신을 그대로 죽여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뭐 상당히 심각한 위협까지 들은 걸로 봤거든요. 분위기가 뭐 굉장히 험악했나 보죠.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잘 협조하고 잘 따라간다면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갔으나 나중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험악해지면서 제가 아마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다는 제 의사를 표현하니까 이제 그러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정말 위협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네. 가족에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처음 쓰신 건데 그러면 편지 내용 역시 북한 측이 어떻게 쓰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건가요?
네. 모든 편지는 다 검열을 받게 되어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쓴 다음에 그 내용이 마땅치 않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또 다시 쓰게 돼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가족하고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요지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사전에 송보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요구사항이 뭐였을까요?
사전에 짜여진 것은 결국은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적인 그러한 노력을 다해줄 거를 그런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대우를 잘 받고 있고 미국 정부가 뭔가 석방 노력을 해달라. 북측이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이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죠. 당시에 그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하고 같이 방북을 해서 케네스 베시 문제를 북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뭐 여기서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때 그런 움직임들을 현지에서도 감지를 하셨었죠.
저는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빌 리처슨 전 주지사가 구글 회장하고 같이 입국한 걸 대해서 제가 그냥 알게 되었고요.
네.
나중에 가서 그분이 제 아들의 편지를 전달해 준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억류 비망록 Not Forgotten을 출간한 한국의 미국인 케네스 배시로부터 2012년부터 2년간 이어진 억류 생활에 대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배 씨의 회고, 내일은 두 번째 방송이 이어집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을 표시함으로써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한 것처럼 북한도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한 데 대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현지 시간으로 2일 한-이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중동 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과 이란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민간단체인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선전 매체 메아리는 이란이 친미 국가도 아니고 한국과 같은 미국의 졸개는 더욱 아니라며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이란이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발신한 메시지는 북한에 더없이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NPT 및 비핵화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표현은 NPT를 탈퇴하고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조 대변인은 또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 의혹을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선택한 이란의 최고위층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란의 사례를 교훈 삼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발전의 길로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일 저녁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면담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로 박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에서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해 테러와 지역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이란 양국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북핵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란 방문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긴 호흡을 갖고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었다고 한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에 재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폭발력으로 볼 때 3차 핵실험 때와 차이가 없어 증폭 핵 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이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이 아니며 기껏해야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의미 있는 수치의 재논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폭발력 등을 볼 때 3차 핵실험과 4차 핵실험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3차나 4차나 그런 것들 면에서 큰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 우리가 평가한다면 증폭 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한 장관은 또 북한이 4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여러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핵탄두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소형화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북한이 그러한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봤을 때 소형화를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등 확고한 억지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북한은 현재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에 의존해 주민들의 삶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식량이나 생필품과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앞으로 다가온 7차 당대회 개최는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의 정당성이라든지 향후의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을 당대회를 통해서 확고히 하고 정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당대회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사드 배치 부지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은 부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인 고등학생 두 명이 북한 문제를 미국 학생들에게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학생이 제작한 북한 인권 관련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Basically, i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15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꽃제비와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담겼습니다. 버지니아 내 사립고등학교인 폴6 가톨릭 고등학교 1학년 이권희 양은 지난 석 달 동안 미국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언론 매체, 또 북한 인권 행사 등에서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동영상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식량, 여성, 아동, 교육 등 북한 주민의 생활과 탈북자 관련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등을 담았습니다. 권희 양은 원하는 주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내 프로젝트의 주제를 북한 인권으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얘기를 걸었는데 억양이 약간 이상하시더라고요. 먼저 말을 건네세요. 저는 탈북자라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탈북자를 보게 됐어요. 아, 북한에서 온 사람이네? 이러고 그냥 신기해하기만 했지. 그냥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는 그때 옆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전해드렸거든요. 북한에서 힘들게 나와서 미국에 지금 공부하는 오빠다 라고 얘기를 듣고 네, 그때 처음 되게 네, 강하게 인상이 남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탈북자에 대한 기억과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권희 양은 북한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읽으며 막연한 지식으로 자리 잡았던 북한 인권의 핵심이 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자신이 읽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분이 압록강에게 언 상태에서 걷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내 손 꼭 잡고 가라. 그런데 이제 빠진 거예요. 얼음이 깨져서. 물에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래서 조그만한 소리에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 아들한테 추워도 조금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내가 금방 구하겠다고 그런 거죠. 이제 물에 빠진 아들한테. 그런데 이제 걸리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서 아들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네, 많이 슬펐죠. 그 얘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왜 탈북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희 양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그림이나 영상들이 인터넷에 종종 나돌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막 김정은의 얼굴을 보고 웃고 그거를 또 웃기게 바꿔서 사진을 뿌리고 이런 걸 SNS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만 봐선 안 된다. 아, 그 나라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나라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책임감을 가지게끔 그런 의도를 좀 삼고 싶었어요.
미서부 캘리포니아 우드브리지 고등학교 1학년 한수지 양도 평소 가졌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지 양은 실향민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한국에서의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경험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 양은 미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지역 11개 고등학교 내 동아리 모임을 이끄는 천여 명의 학생 목록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지에는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취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수지양은 한 달간 수집한 144명의 응답을 토대로 나름대로 통계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다큐멘트 서베이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답을 분류하고 도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양은 답변자들 대부분이 정부에 대한 정확도 여부를 떠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도 길게 자기 의견을 쓴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애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일 놀랐던 거는요, 외국인 학생들. 애들이, 저는요, 그 북한에 대해서 애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막 김정은 이상해, 막, 그냥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줄만 알았어요. 막 욕하고. 근데 애들이 이외의 관계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지양은 40여 쪽짜리 자료를 만들어 미국 내 언론 기관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학생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수지양은 응답자 대부분이 탈북자들은 영어 문제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양은 더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학교에서 난민에 대한 토론 시간은 있지만 북한 난민 문제는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양은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이지 않다며, 탈북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는 굉장하게 많은 난민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이제는 북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요, 제가 지금 이 세상들한테 원하는 건요, 좀 더 관심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좀 봐주고, 특히 난민에 대한 시선이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떤 애는 부정적인 애도 있고 긍정적인 애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것을 알고서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그게 제 바람이에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반도가 강한 비바람에 몸살을 앓았더군요. 태풍급 바람이 불었고요. 피해가 속출했다는데 오늘 서울통신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바람소리가 아주 으스스할 정도였습니다. 도심에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골바람이 아주 심상치 않게 일었고요. 나무가 많은 지역은 나뭇가지의 잎들이 출렁이는 듯한 그런 무서운 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바람 강도가 이 정도였고요.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거의 태풍급 비바람이 불어닥쳐서 건물 간판이 떨어지고 비닐하우스의 뼈대도 휘어지고요. 쓰러진 나무도 속출을 했습니다.
네.
공항과 부두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이고 한국 전역의 항공기가 공항에 갇혀버린 신세가 됐는데요. 오후 들어서 바람이 조금 잦아지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을 육지로 실어나르는 임시 항공기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일본을 오가던 대형 여객선들도 오늘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돌발성 비바람의 영향이 아주 컸다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건가요?
한국 언론에서는 폭탄 산성 저기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해를 따라서 이 저기압이 북상을 하고 있는데 수증기를 잔뜩 포함한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또 역시 또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일본 동쪽에 정체해 있는 고기압과 남쪽에서 유입되는 저기압이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바람은 어제 오후부터 시작돼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다고 하고요. 내일도 또 비바람 많이 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초속 15m, 제주 산간에는 순간초속이 31.8m 정도까지 불었고요. 인천도 역시 25m가 넘어서 강풍 피해가 많았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기온도 크게 내려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초여름 날씨를 걱정했었는데 이어진 비바람 때문에 지금 추위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와 부모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살기 어떤가를 물어봤다는데 부모와 어린이의 평가가 엇갈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린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점수를 89점을 줬습니다. 이 어른인 학부모들 50.2점의 아주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네.
이 어린이들에게 한국은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반면에 학부모들에게 한국은 낙제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설문조사 한국의 한 어린이 재단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 학생과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엇무엇하게 좋은 대한민국, 뭐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와 학부모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데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평가가 나왔네요.
네네. 어린이와 어른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눈높이 또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나라, 놀기 좋은 나라, 존중받는 나라 뭐 이런 항목이 있었는데요. 어린이 그룹 쪽에서는 한국은 공부하기 좋은 나라다, 놀기 좋은 나라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학부모 그룹에서는 놀기 좋은 나라에 아주 낮은 점수인 41.8점을 줬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자녀들이 놀면서 크기에는 좋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느낄 정도의 그 사교육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부모들이 눈여겨볼 부분은 이 어린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한국은 존중받는 나라다 이런 항목인데요. 이 어린이들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 존중받는 정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최근 한 연구 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 한국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가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져서 한국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 행복 지수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네, OECD 회원국 22개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조사 대상, 그러니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의 행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매기는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
한국 어린이들이 평균적으로 낸 점수가 8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꼴찌입니다.
아.
가장 높은 나라는 스페인으로 118점이었고요. OECD 평균 점수가 100점. 한국은 지난해 90.4점으로 22개의 나라 가운데 19위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전에는 6년 연속 최하위 꼴찌를 했었다가 다시 지난해 꼴찌로 내려앉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 대한 어린이들의 희망적인 평가가 사라지기 전에 이 어른들이 먼저 나서서 희망적인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의 한국 지사장이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과를 하는 등 지금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뉴스인데 한국 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자세한 소식 좀 들려주시죠.
네. 5년 전에 100여 명이 사망을 하면서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한 피해자 가족과 환경단체 빗발치는 민원을 했는데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한국 정부가 오늘 이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기업 측의 사과에 이어서 이제 한국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한국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한국 정부가 이 사회적 여론이 거세기일자 급하게 대책을 내놨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제품을 만들었던 곳은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뿐 아니라 이 대형마트에서 자체 생산한 유사 상품도 있습니다. 유해성도 확인하고 판매 허가를 했어야 하는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시선도 같이 있는 겁니다.
네, 한국 정부의 관련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는 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성 살생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관련 상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요.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뭐 항균 제품, 방균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모두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이 선진국형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죠?
네, 사망자와 영구적인 폐 손상 등 중증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 외에도 지금 그 700여 명이 피해 사실을 신고해와서 이 부분에 대한 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관련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들이 또 크게 늘어서 추가 피해자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사와 판정 모두 빠른 시일 내 진행해서 피해 판정을 받은 국민들에게 한국 정부가 피해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1, 2차 피해 신청을 한 그 530명 중에 한 220여 명에게 피해 보상금 329만 달러를 지급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선 피해 사실을 확인해서 보상을 하고 다음에 관련 제조업체와 판매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이 옥시를 비롯해서 제조사와 대형 할인마트 판매사 등 한국 14개 업체가 연관돼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토니 블링컨 부장관은 최근 베트남을 방문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기술과 혁신에서 앞장서려면 교육을 장려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도전하는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또 기업가 정신은 철저한 법치와 지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규제와 모든 기업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는 산업 환경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도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입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경제의 40%와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경제의 50%를 아우르는 무역협정으로 엄격한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발전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인권 보호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동하는 기업가 정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에 따라 활동하는 언론인, 시민 활동가, 인터넷 블로거 등을 기소하거나 탄압하는 것을 중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국제경제 일원으로서 야생동물 보호와 항해의 자유, 그리고 환경 보호, 그리고 평화로운 원자력 사용 등에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은 베트남과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